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 진짜예요. 네. 진짜 높더라고요. 미국의 한 개 주가 우리 한반도? 그냥 한반도 많은 땅, 그 주도 있고, 그런 주가 막 50주나 모여있고, 신기했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주찬향 씨.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른 저녁에 막 졸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루는 쓰러져서 그냥 잤어요. 이른 저녁에 시차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밤과 낮의 차이로 생긴 피곤이 힘들기도 하지만 넓은 세상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뿌듯함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친구들, 고향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꿈꾸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똑같은 우리 평범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냥 고향 한경북도 청진이 고향 청년이죠.
먼저 탈북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을 보낸 뒤 3년을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산 가족의 아픔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근데 감히 그렇게 그분들의 아픔에 비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산가족분들 이번에 뉴욕 가서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LA 쪽에서도 너무 많이 만났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한국에는 드말할 것 없이 많으시죠.
가족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던 주찬향 씨는 18살 나이에 보이부에 끌려다니고 산속에 숨어 살다가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아, 중국은 안전하겠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아, 진짜 잡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세상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이 고향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주찬향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에는 1999년도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확한 연도는. 근데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라디오에서 많이 배우고 뉴스, 라디오 드라마.
찬향 씨가 8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보통 새벽에 듣거든요. 새벽에 주파수도 깨끗하게 나오고 해서 하는데 저도 신기해요. 약간 막말해서 마약 같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렇게 들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새벽엔 다 같이 깨나서 눈 말똥말똥해서 이불 아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 라디오에 귀로
분명 말은 조선말인데 말투도 내용도 뭔가 달랐던 라디오 방송.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어린 찬향 씨의 귀도 쫑긋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집안의 조카 그 조카분도 탈북하셔가지고 KBS 기자로도 활동하고 책도 막 내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쓴 자서전도 막 낭독하는 거 북한에서 들었거든요. 엄청 충격이었고
늦은 밤 깊은 새벽에도 라디오에 빠져들게 했던 그 무궁무진했던 세상 이야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 늘 기다려졌습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고 처음에 막 믿을 수 없었고 했는데 또 미리 탈북하신 분들도 막 그 인터뷰하시면서 많이 하고 해서 많이 믿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막 자유로운 목소리들을 듣고 느끼면서 상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너무 진짜 저희 가족은 라디오를 들었다고 표현 안 해요. 온몸으로 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지금 찬향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국의 소리 방송 VOA도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뉴스, VOA에서 나오는 뉴스 비슷한 거? 그런 것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탈북자 소식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기동양에서 들었고, 막 미국의 소리, 막 미국의 소리 방송 막 이런 거 할 목소리들 되게 감사한 목소리들, 예쁜 목소리들. 예, 여기는 워싱턴에서 볼 VOA, 뭐 그 다음에 www. 뭐 이런 거 주파수 그런 거랑 내보내던 기억 있나요? 주파수 몇 주파수 이런 거 있죠.
라디오를 통해 상상했던 바깥 세상의 모습. 아버지가 보내온 도강꾼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면서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하고 헤어져서 가족이 먼저 탈북하다 보니까 혼자 남아서 한 3년 동안 되게 진짜 속줄이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아, 중국은 안전하겠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두만강을 건너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저 중국 땅에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의 탈북자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남쪽 나라 태국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 저는 중국에 좀 머물면서 중국말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적적으로 구출돼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선 기간이 그냥 한 2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간의 태국 수용소 생활을 거쳐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비행기가 뜨면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온 동네 애들이 다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했었는데 드디어 그 비행기를 탔었던 거죠. 난민 수용소에서, 그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올 때.
낯선 나라 한국이 아니라 보고 싶었던 가족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생사가 오가는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안도하고 있었을 때 주찬양 씨는 한결 여유 있게 처음 타본 비행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때 엄청 천진난만했어요. 비행기 탔을 때 일단 아, 가족이 사는 서울 땅으로 간다. 그게 너무 신났고 그러고 비행기가 막 날아서 날 때 막 그 지구촌 마을들이 막 언뜻언뜻 보이는 그 광경들이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언제나 올려다보기만 했던 하늘의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으로 아래쪽의 땅은 어떻게 보이는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찬영 씨가 앉았던 곳은 창 가까운 자리가 아니어서 그저 힐끗거리며 비행기 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이 엄청 넓더라고요. 자리 보자. 라인이 가운데 3명이 앉게 되나요? 3명이 앉게 되고 양옆에 이렇게 2명, 2명 총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제일 가운데 앉았어요. 창문에서 떨어진. 저는 창문 쪽에 앉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그게 시트벨트, 이거 안전띠를 잠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띠를 잠그고 가운데 앉았는데 도저히 밖을 내다보고 싶은 충동이 너무 심해서 벨트 풀고 삐지고 사람들 막 뚜지고 나와서 창문 그 계속 내다봤거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깥 그 마을들이 보이는 풍경. 그리고 또 구름 위에서 제가 날고 있을 때 막 구름들.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진짜 하늘 날고 있구나. 진짜 비행기 타는 느낌이 이거구나. 진짜.
18살에 헤어져 21살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게 된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이었고 태국에서 인천까지 5시간 넘어 걸리는 비행기 안에서 떠나온 북한과 또 앞으로 살게 될 한국에 대한 뭔지 모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나서야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그 인천공항에 막 착륙할 때 그때도 막 십자가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고 막 그런 것도 다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평양에는 뭐 있다고 들었지만 다 그 보이주기식이고 현실적으로는 엄청 탄압이 심하고 잡혀가고 저 친구들도 잡혀간 사람들 많고 탄압받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어두운 새벽에 빨갛게 빛을 내고 있었던 땅 아래의 십자가. 산속에서 숨어서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떠올라 한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거죠. 아, 진짜 이런 저런 십자가들도 자유롭게 막 저렇게 당당하게 있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공황도 신기했고 다 신기했어요. 그냥 지금도 그때 느낌이 생생해요.
북한 청진에서 한국 서울까지 주찬양 씨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탈북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죠. 저희 가족도 흔한 케이스가 아니고 너무 진짜 복받은 가족입니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혼자 남아있던 찬양 씨를 위해 큰 돈을 들여 준비한 길이었고 그래서 고생도 적었고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국정원 심사란 거 받을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북한에서 안기부 무서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국정원을 바뀐 것도 북한 사람 다 알고 그래서 아빠 안기부 신문이 무서워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아빠가 다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경험하라고 그냥 아빠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국정원에 가서 그 심사받을 때 제가 비록 간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떨리고 무섭기도 한지 당당해야 되는데 좀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심장이.
주찬양 씨도 탈북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하나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말로만 들었던 그 경제발전의 현장, 취업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한동안 놓고 있었던 연필과 책도 다시 잡게 됐습니다.
기왕 여기 있는 거 한국 스타일 고등교육이나 받아볼까 해서 그 중고등교육 받았었거든요. 레벨에 맞춰서 중학교 뭐 수학도 배우고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국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초등학교 애들은 버스 타고 맨날 나가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되게.
한국 학교를 다니고 이곳저곳 견학을 하면서 타야 했던 버스. 그 차 안에서의 멍하고 답답한 속은 불편했지만 그것 또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단련됐어요. 그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뭐 차도 타본 사람이 그냥 저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정말 하루빨리 나가면 다 잘할 것 같고
난 걱정 없을 것 같고
네, 난 걱정 없을 것 같고 하나원 교육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그냥 국정원 조사 잘 받았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막 가족인데 빨리 보내줬으면 막 엄청 정말 기다려줬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석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2011년에 봄 기운이 막 시작됐을 때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동네에 복지사가 하나원까지 찾아왔고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러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북에서 혼자 있을 때 가족들 생각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꿈도 맡겼었거든요. 엄청 많이 꿈을 꿨었는데 꿈에서 봤던 한국 집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신기했고 내가 진짜 꿈속에서 봤던 서울 한복판에 우리 가족이 사는 집, 그 집을 진짜 현실로 막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주찬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